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벌어진 경찰관 총격 살해 사건은 비겁한 테러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 연설에서 오는 2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극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리 경찰은 총격범이 어제 샹젤리제 거리의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차에서 내린 뒤 경찰차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으며 총격범은 다른 경찰의 대응사격으로 사살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총격범은 아부 유세프라는 이름의 벨기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총격범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그의 이름이나 ISIL 연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파올로 젠틀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물음에 리비아에서 역할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든 리비아든 어느 곳이든 미국의 최우선 역할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틀로니 총리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탈리아는 안정되고 통일된 리비아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특히 리비아를 출발해 지중해를 건너 대거 유입되는 난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방공체계를 구매하기 위한 터키와 러시아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피크리 이식 터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식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다른 방어체계와 관련해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식 장관은 터키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IS-400 협상이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식 장관은 다만 터키는 S-400을 나토 시스템에 통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간염 환자들이 제대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수백만 명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최근 발표한 간염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3억 2,500만 명이 B형이나 C형 간염에 걸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WHO는 그러나 이들이 검사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간염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자신들이 간염에 걸려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B형 간염은 사람들 사이에 혈액이나 다른 체액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C형은 감염된 혈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확산됩니다. 지난 2015년 간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134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마이크 폼페어 중앙정보국장은 위키리크스가 지난 2010년 미군 정보분석관에게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밀 정보를 가로채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연방검찰이 위키리크스와 연계된 사람들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부 아칸소주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형수 리델리 씨는 연방 대법원이 사형 집행을 정지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직후인 어젯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리 씨는 지난 1993년 한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리 씨 측 변호인은 성명에서 리 씨가 사형 집행 전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최신 DNA 검사를 요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he's working very hard. I can say that all of the pundits out there are saying they never.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지난 15일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인물 100명 중 7년 연속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포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파울로 젠틀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he's working very hard. I can say that all of the pundits out there are saying they never have seen China work.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엔 결코 보지 못했던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예로 북한의 많은 석탄 선박들이 차질을 겪는 등 다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두세 시간 동안 일부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Some very unusual move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two or three hours. And I really have confidence that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을 많이 존중하고 있다며 그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으로 자신은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시 주석이 지금 아주 열심히 노력할 것이란 점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로 이달 초 가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I actually told him, I said, you'll make a much better deal on trade if you get rid of this menace or do something about the menace of.
시 주석에게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거나 이에 대해 뭔가를 한다면 미국과 훨씬 나은 무역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90여일 동안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in very good position.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서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많은 일들이 지난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당장의 위협이라며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며 하지만 그 답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당초 채택이 무산될 뻔했던 언론 성명은 러시아가 요구한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가 북한이 지난 15일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20일 채택한 언론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이사국들은 북한이 고도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안보리에 도발적으로 저항한 것에 극도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 행동을 즉각 자제하고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이사국들은 현 상황을 계속 긴밀히 주시하고 안보리가 앞서 표명한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은 올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안보리는 전날인 19일 이번 언론 성명 채택에 실패했었습니다. 당시 유엔 소식통은 VOA에 미국이 마련한 언론 성명 초안에 러시아가 반대해 언론 성명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상정을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부는 미국이 대북 언론 성명 초안에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화란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러시아와의 절충이 이뤄지지 않자 상정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VOA가 19일 입수한 언론 성명 초안에는 기존 언론 성명들에서 볼 수 있었던 대화를 통한이란 문구가 빠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언론 성명에는 해당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러시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평양의 권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양복 차림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9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김여정 그리고 김원홍 국가보위상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열병식에 등장한 4인의 모습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열병종대 입장과 종합군학대 입장 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지난 15일 열린 태양절 열병식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양복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그리고 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양복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2년과 2015년 열병식에서는 감색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추석단 중앙에서 여유 있는 표정으로 열병식을 지켜보며 간간이 고위 간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여유 있는 최고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북중 관계도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안정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복보다는 양복을 입는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이날 행사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화면을 보면 김여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추석단 출입문 옆에 서서 입장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영접한 것은 물론 방송 카메라를 피해 추석단 뒤쪽 기둥 사이를 오가며 행사를 챙겼습니다. 또 열병식이 시작되자 열병식 순서가 적힌 것으로 보이는 큰 책자를 직접 김 위원장 앞에 펼쳐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열병식이 끝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최용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다가가 귓속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13일 여명거리 준공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받은 꽃다발을 받아드는 장면이 북한 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김여정이 행사 전반을 관장하는 핵심 실세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Chief organizer of the
김여정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9개월 만입니다. 올해 30살인 김여정은 지난해 상반기 9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 참석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정창현 한국현대사연구소 소장은 김여정의 정치적 위치가 한층 확고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외적인 공개 행보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만큼 여러 이제 노간부들 사이에서 김여정의 위치도 굉장히 확고해졌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올 1월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웅 국가부의장이 깜짝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원웅은 별내 대장 계급장을 달고 주석단에 나타나 군부 네 번째 자리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김원웅이 대장 계급장을 달고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그가 일단 복권됐음을 의미한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장 계급을 가지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복권은 됐다고 봐야겠죠.
김원웅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면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TV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를 마치고 군 장성들과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김원웅은 부동 자세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고개를 두어 번 숙였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김원웅 옆에 서 있던 김명식 해군사령관과 악수하자 김원웅은 거수경례를 한 뒤 곧바로 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앞서 김원웅은 11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나 14일 열린 김일성 생일 중앙보고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정창현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 여론 등을 감안해 김원웅에 대한 가택연금을 전격 중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자꾸 김원웅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김원웅이 지책을 받긴 했지만 어떤 직책상으로는 건재하다, 이런 것을 빨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가보위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국가보위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통일부는 17일 아직 북한 공식 매체에서 김원웅의 직위나 성명이 언급된 적이 없다며 국가보위상 복직 여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최용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 전쟁에는 우리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정창현 소장은 최용해가 김정은 위원장 대신 연설을 한 것은 고령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 내부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후에는 아마 최용해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용해가 연설자로 기용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앞서 2015년 당창건 70돌 열병식과 2012년 4월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주석단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영남 위원장은 행사 초반 김여정에게 뭔가를 물으며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단을 한 바퀴 돌며 인사를 할 때 나타나 뒤를 따랐습니다. 관측통들은 올해 89살인 김영남 위원장이 2시간 이상 걸리는 열병식 내내 서 있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전 열병식에서 김영남은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서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대장 칭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신문은 열병식 소식을 전하면서 전략군 로켓 종대들이 리병철 육군대장의 지휘차를 따라 힘차게 전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태양절 전날인 14일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군장성 1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년 연속 미국 시사 주간지가 선정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포함됐습니다. 이 잡지는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김 위원장이 북한을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는 오래전에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명단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 등과 함께 지도자 부문에 오른 24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타임은 선정된 인물들의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인지 나쁜 영향력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독재자들도 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이후 7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타임은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소개로 김 위원장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들 가운데 끊임없이 가속화되는 김 위원장의 핵 야욕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2016년에 두 차례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고 올해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300명 이상 처형했고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복형인 김정남이 신경작용제인 BX로 살해된 사건도 지시한 것으로 널리 믿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개혁에 나서고 핵계획을 포기하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는 오래전에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을 멈출 수 있는 좋은 선택 방안이 없다며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과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은 2004년부터 매년 지도자와 개척자, 예술가 부문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올 들어 활발한 서신 교환을 통해 부쩍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습 독재와 반미 국가라는 닮은 꼴 정권들끼리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공조 차원의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시리아 독립 71주년을 기념한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최근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폭격 행위를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으로 시리아 공군 비행장에 미사일 공습을 단행한 미국을 비난하고 아사드 정부를 두둔한 것으로 독립기념일 축전으론 이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도 이에 대해 18일 답전을 보내 김 위원장의 축전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김 위원장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돈독한 우의를 주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아사드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이런 서신 교환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15차례나 축전과 위로 전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의 이 같은 교류에 대해 대표적 반미 국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공세적 대외 정책의 주요 표적으로 떠오른 두 나라 정상이 반미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북한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리아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시리아는 서로 간의 연대의 과시를 더욱더 그 과장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미국의 결정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아사드 대통령은 세습을 통해 권좌에 올랐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1971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29년간 시리아를 통치한 하페즈 알 아사드의 차남입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3대째 세습 독재자입니다. 양국은 또 선대 지도자 시절부터 돈독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이 아랍 민족주의 운동에 나서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 북한의 공군 정예 요원들을 보내 도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시리아에 각종 무기 제조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정권도 시리아가 극심한 내전 상황인데도 대표단 방문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내 중동 전문가인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는 북한이 핵이나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문제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일부 중동 국가들과 외교 고립 탈피를 위해 연대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뭐 원래부터 시리아와 가까웠고요. 또 지금 이제 핵무기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그 소위 봉쇄를 당하고 있는 이란과도 연대를 가질 가능성이 높지요. 그럼을 통해서 이제 동북아에서 미국의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멀리 떨어졌지만 중동 국가들과의 연대를 만들므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반미 연대가 자국 국민들의 사기 진작에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내전과 극심한 경제난 등의 악조건 속에서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국 정부의 대북 원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양에 주재한 슬린 전 대사는 1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국의 대북 지원은 개발 원조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외부 환경과 정보를 소개하는 성격이라며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 국제정치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슬린 전 대사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 6년간 북한에 공적 개발 원조로 5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The issue of providing aid to North Korea is of course sensitive and I understand why it's controversial.
대북 지원은 민감한 문제이고 논란거리가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영국 정부의 대북 원조 사업은 대부분 개발보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고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양에 주재할 때 진행했던 소규모 원조 사업도 지원 대상과 접촉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 활동을 하셨습니까?
Our budget at the time was considerably smaller than I understand from the media that the
당시 대북 지원 예산은 현재보다 훨씬 적었는데 학교와 농장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지원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문이었죠. 예를 들면 영어 교과서를 제공한 뒤 제가 매주 평양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영국 생활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방인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학생들은 제 설명이 교사들이 하는 말과 완전히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Obviously, care has to be taken. Where government's concerned, care has to be taken.
관련 활동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지원은 북한인들이 바깥 세계에서 통용되는 다른 방식의 사고와 견해에 노출되도록 돕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활동과 결과를 가져오는 원조 사업이라면 쉽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정부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거뒀다고 보십니까?
I mean, it has been successful in the certainly in my time in Pyongyang.
그렇습니다. 제가 평양에 주재할 때 그런 활동이 없었다면 접촉할 수 없었을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른 방식의 삶과 사고를 접하도록 하는 장기적 임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주민들이 정권에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북한에 더욱 많은 외부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이라도 결국 북한 정권에 부담을 덜어줘서 무기 프로그램에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The English language textbooks I was talking about, I don't think there was any possibility of the
북한 당국은 애초에 저희가 제공한 영어 교과서와 같은 교재를 제작할 순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가적이고 가치 있는 통찰력을 영국이나 서방 어린이들이 당연시 여기는 자료에 넣어 제공한 것이고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북한 농부들에게 제공한 비옷도 당국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품목이고 많은 감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북한 정권의 부담을 덜어줄 외부 지원도 있겠지만 제가 언급한 것들은 그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인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는데요.
I do recall showing our own Korean staff in the embassy how the internet worked.
평양의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북한 직원이 공관원들의 인터넷 사용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모릅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영국 등 서방 대사관들이 추진했던 관여 프로그램의 작은 예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인들에게 바깥 세계가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지 보여줌으로써 당국의 선전선동에 도전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는 겁니다. 또 비판적 분석 능력을 길러 북한 체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강조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도 필요한 장기적 과정이죠.
영국 BBC 방송도 그런 취지로 대북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I very much welcome that proposal. It was a thought that occurred to me when I was living in Pyongyang.
저는 BBC 방송의 그런 계획을 적극 환영합니다. 10여 년 전 제가 북한에 주재할 당시 북한인 한두 명이 외부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최근 조사를 보면 청취자 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냉전 시절 BOA, 자유유럽 방송인 RFE, 또 BBC 월드 서비스 등은 철의 장막에 갇힌 나라들의 큰 영향을 줬고 북한에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BOA를 운영하는 미국 정부는 평양에 공관이 없는 반면 영국 정부는 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방송을 시작한 뒤에 영국 대사관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거나 공관 폐쇄 위기까지 갈 우려는 없나요?
I mean, it didn't happen in the case of the Soviet Union. I mean, that would be
옛 소련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상황을 고려한 위기 관리 분석을 했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로부터 영국 정부의 대북 원조 활동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북한 당국의 올 1분기 식량 배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권장량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쳤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1월부터 3월 성인 한 명당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달 성인 한 명당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최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앞서 1월과 2월에도 주민들에게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을 배급했었습니다. 올 1분기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한 것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배급량 증가와 관련해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북한의 수확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그러나 400g의 배급량은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의 6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해 1분기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분배했고 이어 2분기에는 360g, 3분기에는 300g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과 11월 380g으로 증가했으며 12월에는 400g으로 지난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엔은 2017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70%인 1,800만 명이 공공 배급 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곡물과 감자를 배급받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전체 주민의 41%인 1,050만 명은 영양결핍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1,76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월 1,504톤을 지원한 것에 비해 15%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영양지원뿐 아니라 함경북도 수해지역 복구지원도 함께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필요한 예산 1억 2,900만 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모금된 액수는 목표액의 29%인 3,670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18일 하원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에게 북한이 자중하고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의 협력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검증 가능한 군비 축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존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이달 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주도해 열리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특별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인 덴마크의 구호단체가 북한의 농촌 지역에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구호단체인 미션 이스트는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무산시와 연사군의 수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벌였다고 19일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무산시에서는 400여 가구와 유치원, 그리고 학교 두 곳의 수도 시설을 개선했으며 연사군에서는 새로 상하 수도 시설을 만들어 120여 가구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이 단체에 미화 5만 6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북한 내 성화봉송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RFA는 김대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문화행사국장의 말을 인용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북한도 성화봉송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형구 평창조직위원회 사무총장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 참가에 대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강릉에서 열린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여자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10월 24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돼 개막 100일 전인 11월 1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후 전국 17개 시도와 강원도 18개 시군을 거쳐 개회식 날인 내년 2월 9일 평창올림픽 경기장 성화대로 옮겨집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음 달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한 동맹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마이크 마자르 선임연구원은 차기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 공조 관계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you have a progressive party take the presidency of South Korea. That is going to be a very challenging moment. If you remember when
마자르 선임연구원은 20일 이 연구소가 주관한 전화회의에서 비록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진보 성향 정당의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북한 문제 해결 공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반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진보 성향의 한국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마자르 선임 연구원은 현재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 행정부와 한국의 진보 성향 정권이 북한 문제 해결에서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 대통령이 예상대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경우 미국의 대북 옵션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at Korean president comes into office and immediately says, I am starting a diplomatic process with North Korea to resolve the situation short of war.
이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At least one of the candidates in South Korea has been very clear that he would quickly reope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현재 한국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개성공단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경우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잠재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결정 역시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 wait until after the rock presidential election and you get a new rock president in who wants to be compromising with the North.
만약 북한이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6차 핵실험을 기다렸다가 감행한다면 한국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고 해도 한국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자르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소한 5월 9일 이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이 생길 때 도발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북한은 다만 선거일 이전에라도 스커드 계열과 같은 작은 미사일로 자신들의 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화회의에 참여한 중국 전문가인 앤드류 스콜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분위기가 크게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Now, if you're sitting in Beijing, you know, the level of frustration and ire directed at North Korea is.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지고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중국 내부에서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스코벨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실망감 정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지만 이는 단순히 중국 지도부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한반도 분단 문제와 이산가족 이야기를 풀어낸 연극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 분단의 가장 아픈 유산인 이산가족. 이 이산가족들은 지금도 긴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을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1세대가 대부분 세상을 떠나면서 젊은 층은 이 이산가족의 아픔과 사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신세대 감각으로 분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연극 강택구가 무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아저씨 간첩이죠. 이런 식으로 날 납치한다면 형을 만나게 해주겠다 어쩌면서 날 북한으로 끌고 가려는 거죠. 나 죽을 땐 죽더라도 북한은 안 가요.
야, 내가 너 잡아가서 뭐 했으라고.
야, 나 기자야, 기자.
강택구라는 작품은 1990년대에 러시아 유학 중이던 배우와 연출들이 창작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의 형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북한과 정전 중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피부로 와닿느냐, 사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제된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맞는가, 그 실제 우리가 분단 중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극 강택구 연출을 맡은 김정근 연출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1995년 전훈 연출가가 러시아 유학 시절에 처음 무대에 올렸던 연극입니다. 원작은 원래 6.25 전쟁 시기에 이별한 이산가족으로 인해서 생긴 남과 북의 형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세기가 넘은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동시대로 가지고 오면서 탈북으로 인한 남과 북의 형제 이야기로 재구성했습니다. 실향민 아버지를 둔 전훈 연출의 진정성이 담긴 희곡이 20여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후배 연출가의 시각으로 재해석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작품이 처음 무대에 올려졌던 1995년과 2007년 현재의 남북관계는 여전히 아슬아슬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된 작품이어서 과연 이게 지금 현대관계에게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실제 원작에서의 이제 실향민으로 인한 남북 간의 형제를 탈북자로 인한 남북관계로 현재 시점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작품의 원래 틀과 변함없이 우리의 남북관계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한번 좀 곱씹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인공 강택구 역을 맡은 배우 한덕호 씨는 실제 탈북인을 만나서 그들의 가치관과 사상은 물론이고 탈북민의 말투와 은어까지 배우게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고스란히 연극 작품 속에 녹아들어가서 강택구를 통해서 보여지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호기심의 차원을 떠나서 정말 북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한 생각까지 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람이시 말았으니 됐다. 내 남으로 갈 수도 있다. 내 아버지한테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내 남으로 가면 이 조선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니? 둘이 이상 가족 만들지 않는다.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야, 이거 수족 좋겠다. 야, 너 빨리 가. 아버지! 아버지!
북한 탈북자를 소재로 연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슈였을 거고 어떤 충격이 있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쇼도 많아지어서 아마 북한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나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건 아마 떨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매체를 통해서 만나니까. 그래도 우리 같은 한민족이고 통일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계속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극 강택구에서 이 강택구의 남한 동생 역을 맡은 배우 양한슬 씨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남과 북의 분단 현실과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어렸을 때는 당연히 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점점 더 요즘에는 더욱 남북 관계가 좋아질 기미도 없고 뭔가 이제 그런데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 일만 하고 사는데 이번 연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다 같은 한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극 중에서 강택구 형제를 취재하려다 같이 납치된 기자 역할을 맡은 배우 고흥목 씨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아마 관객들도 저랑 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전쟁도 안 겪었고 통일 뭐 글쎄 뭐 돼야 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 뭐 되면 굳이 좋은 건가 그냥 이대로만 살아도 뭐 이런 뭐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막 저는 그 개인적으로 대사 중에 그 두만이 대사 중에 왜 그거를 가만히 있는 남의 상처를 파서 이렇게 그 드러내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작품을 보시면서 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들을 가져가시는 계기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연극 속에선 남과 북의 애틋한 형제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형과 동생은 점차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는데요. 김정근 연출가는 이렇게 남과 북의 형제,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단의 아픔을 돌아보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조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하루하루 당겨지고 있군요.
네. 5월 9일 화요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닷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남아있는 날도 18일 뿐입니다. 어제부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모습을 크게 부각시킨 선거 벽보가 전국 곳곳에 붙여지기 시작했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자가 나선 만큼 역대 최장 길이의 선거 벽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출마 후보들이 많으니까 선거 벽보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 출마자들의 공식 벽보만 7m 80cm 길입니다.
네.
이 선관 위에 안내 벽보 한 칸이 붙여지고요. 후보자들 사이에 중간 이음새가 있으니까 무려 길이가 10m가 넘어버린 겁니다.
네.
세로 길이도 76cm고요. 가로가 10m. 이 초대형 선거 벽보가 됐는데 그 7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지난 대통령 선거 벽보와 비교를 해보니까 두 배가 넘었습니다.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뭐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벽보 내용을 훑어보면서 걷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거 벽보가 붙여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텔레비전 토론회도 나오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주요 후보 외에도 뭐 중소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까지 알게 됐다. 이런 사람도 나왔구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에 87,600여 곳의 이 선거 벽보를 내걸어야 하는데요.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긴 벽보를 아래 위 두 개로 두 열로 나눠서 붙이기도 하는데 역시 공간 많이 필요합니다. 가로 5m, 세로 1.6m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에게 이 붙일 공간을 좀 알려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선거 벽보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벽보의 대부분의 공간은 그 후보자의 인물을 부각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큰 인물 사진 옆에 기호가 몇 번인지 이름이 뭔지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경력, 학력 등의 아주 대표적인 후보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도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25일까지 유권자의 가정으로 각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 납세 등의 정보가 담긴 책자형 선거 공보가 또 전달되고요. 각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후보들 간의 어떤 다양한 비교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 한눈에 후보들을 볼 수 있는, 크게 볼 수 있는 거리 벽보가 이제 정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 후에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선거 전에 시작이 되는군요.
네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를 딱 일주일 앞둔 다음 달 2일 오전에 열립니다.
네.
사안의 중대성, 또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재판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을 혼돈에 빠뜨린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로 국회 탄핵 소추를 받았고요. 헌법재판소의 파면,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또 구치소 출장 보강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한국 돈으로 592억 원의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기소 후에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으로 석방해야 되고요. 불구속 상태에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죠?
네네. 그 5월 2일 열리는 첫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좀 확인하고요. 증거 조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데 이 준비 기일 절차로 몇 차례 이상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재판 일정이 언제일지 5월 2일 이후에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재판이 열리게 되는 법정에도 관심이 높은 것 같네요.
네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대법정입니다. 12.12 사태 또 비자금 사건 등으로 노태우 전두환 전직 두 대통령이 나란히 섰던 법정인데 이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세 전직 대통령 모두가 이 거쳐가는 법정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22부 이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요. 재판부가 오늘 앞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을 합해서 병합해서 심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40년 지인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씨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 모습을 예고했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한국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권총강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에 대구와 가까운 경상북도 경산의 한 농협은행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면에 모자를 쓰고 총을 들고 은행으로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협했고요. 현금 13,000달러 상당의 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그 과정에서 총알 한 발을 쏘긴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은행 강도를 하고 타고 온 자전거를 타고 사라지는 용의자의 모습이 주변 차량의 감시 카메라에까지 포착이 됐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경찰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은행 직원들이나 사람들은 정말 가슴을 쓸어낼 그런 끔찍한 일이었는데 뉴스 보도로 접한 일반 시민들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인이 권총을 소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사냥을 하는 등의 어떤 특수한 경우만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기를 소유하는 자체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허가된 사용 기간이 아닐 때는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 등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제 한국에서 일어난 권총 강도 사건 정말 뉴스 중에 뉴스였습니다.
이 그나저나 빨리 용의자를 찾아야 할 텐데요.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네. 그 은행 안에 폐쇄회로 TV가 있었고요. 주위에 있던 자동차 감시 카메라에도 이 용의자들의 모습이 속속 포착이 됐습니다. 등산복 차림이었고 키는 175에서 180cm 마른 체형이다 이렇게까지 측정을 했는데
네.
수색과 추적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눌한 발음의 한국말을 썼다 이런 은행 직원의 증언에 따라서 용의자가 외국인일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남겨진 1943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45구경의 탄피가 확인되면서 도대체 이 탄피가 총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에 신고 보상금도 올라갔습니다. 사건 직후 공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용의자 신고 보상금으로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을 걸었는데 지금 효과가 없자 지금 1000만 원으로 현상금을 올린 상태입니다.
네.
범행에 걸린 시각은 단 4분이었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시각이 5분. 이 뒷북 출동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경찰. 이 벌건 대낮에 권총을 든 용의자가 시민들을 위협한 은행 강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